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세관교회 표현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로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알수록 새롭게 기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통로인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약속한 구세주인데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선지자들이 얼핏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이 만민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비밀을 어떻게 홀연히 그 빛을 보고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미친 사람처럼 평생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감춰뒀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 교회를 막 높이고 찬양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이 만민이 다 알고 믿도록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비밀일까요? 다 드러났는데 이미 알아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비밀입니까? 이게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하면 손끝만 스쳐도 마음이 설렙니다. 짜장면 사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준 것 같이 감사하고 기뻐요. 예, 무슨 맨날 다니던 공원에 손잡고 같이 가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새롭고 신기합니다. 근데 한 20년쯤 돼보세요. 손을 붙잡아도 어제 잡았던 손이고 양식을 사줘도 어제 먹었던 거고 심드렁해요. 새로움이 없어요. 다 알아요. 어제 해본 거고 어제 들었던 말이고 심드렁합니다. 대문대문해져요.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뜰 때마다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설레며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 들었던 말인데, 다 해봤던 기도인데, 다 드려봤던 찬송이고 불러봤던 찬송인데 하면서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새롭고 설레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날마다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런 표어를 정해봤어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올 한 해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왔잖아요. 이 달력이 똑같은 메시지더라고요. 이 달력, 올해 교회 달력은 I am 시리즈입니다. I am. 예. 우리 주님은 I am who I am.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셨어요. 혼자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그냥 그분 자체로 존귀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의 본질이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I am with you.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밖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I am who I am, yesterday, today, forever 동일하신 스스로 자존하신 주님이신데 이 커피잔에 보니까 우주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전 임재 앞에 이 커피잔 한 잔 놓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커피잔 앞에 놓고 묵상하실 때마다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달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남들만 양식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오늘 내 영을 위하여 먹는 주님의 그 영의 양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스위치를 켜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기 원합니다. 남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나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택시 운전사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나는 이제 갈 길 갈 테니까 딴 손님 모시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여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양에게 어디라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의 매일매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 그러니 낙엽 같은 그런 시기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할 것을 새봄에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자 하는 것이 달력의 메시지예요. 모든 월이 그렇습니다. 교회 표어를 정해놓고 달력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부장님 정말 기가 막힌 내용으로 달력을 만드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비밀이 날마다 새롭고 다 한 것 같았는데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너무 길었네요. 예.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 개관하면서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들어갔잖아요. 예,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하신 일을 새로운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약속된 책이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신 이야기이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이야기가 신약인데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책 자체가 이름 지어졌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든 복음서들은 그 첫머리에 새로움,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는데 나도 시작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은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시작 때 하나님이 시작 이전에 계셔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들은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새 창조와 새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시작이라는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뭡니까? 족보란 얘기죠. 족보가 영어로는 뭐예요? genealogy. genealogy라는 말과 genesis란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genesis가 뭐죠? 창세기. 시작에 관한 책.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잖아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새 시작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 그 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어요. 엄격히 따지자면 14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중요한 이름들을 열거해서 14대로 족보를 정리한 것은 창세기에서 그 창조와 약속과 구속이 시작되는 이야기인 창세기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래서 완성하신 이야기와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와 동격으로 마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그 족보 이야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동격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7일 동안 창조를 완전히 마치시고 복주신 것처럼 14대의 족보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주시고 복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창조와 동일한 그 역사를 이루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조하는 일을, 새 시대를 여는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을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에, 그 다음 주는 여덟째 날에 이렇게 강조해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돌아가신 그 일이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기를 마치셨다 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난 후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 그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그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히 회복된 새 하늘, 새 땅,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또 바울의 편지들에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해볼까요?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의 일원으로, 그 일부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이것이 신약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서 기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를 구원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아, 새로운 하늘이 열렸대, 새 창조가 이루어졌대 하고 남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천사도 흠모합니다. 사단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만 피조물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신음한다고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이 새로운 창조를 구속의 역사로, 교회의 머리된 것으로, 회복의 주인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가 아마도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정수에 속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15절부터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눠보면 창조자와 피조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피조물 중에 암만 지혜롭고 암만 아름답고 암만 놀라워도 이 창조자의 세계를 범접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일한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의 근본이 예수님이시다. 창조의 근원이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15절부터 17절이에요. 1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미 만물의 근본이셨잖아요. 이미 만물이 창조되는 일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근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썩어져가고 신음하던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예수님이 근본이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그 일이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새 창조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한가운데 있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들은, 다른 자연과 만물들은 천군과 천사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삼인칭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대, 찬송은 할 수 있겠지만 감탄은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던 사람들에서 산 사람들로, 쓸모없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그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1인칭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새 창조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생명 되신, 첫 열매 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기를 나를 찬송 부르라고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다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온 세상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일이 첫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일인데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 아니 먼 훗날 있을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어찌하니 기쁘고 어찌하니 찬송하고 어찌하니 새롭고 어찌하니 놀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외쳐봅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새로 창조하시는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보라 이렇게 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새 창조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이 우리의 구속 우리의 존재를 교회를 참으로 놀라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귀한 것을 생각해보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원고를 잘못 갖고 올라왔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새 창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영광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예요. 똑같은 능력과 지혜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자로서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뜨문뜨문 예수를 더듬더듬 전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잖아요. 혼란한 가운데 질서가 있었잖아요. 어지럽다가 아름다워졌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잖아요. 똑같은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은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일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과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예수를 보게 눈을 열어주신 그 믿음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새 창조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찬송도 만물의 찬송 심지어는 천사의 찬송과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찬송은 1인칭이거든요. 찬송할 이유가 있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찬송이거든요. 약해도 찬송하거든요. 어차피 약한 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잘못해도 찬송해요.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셨으니까. 연약해도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높이기만 하면 실망하지 않고 마음 돌리지 않고 눈을 내려 깔지 않고 마음 닫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한숨 소리만 내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원래 원수되었는데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에 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는 존재였는데 이제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거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연약하여도 어디에 다니고 있었든지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연약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흠모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보다 백만 배 더 아는데 천사가 할 수 없는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새하늘 새 땅의 증거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야, 너 욥 좀 봤냐? 세상에 이와 같은 의인이 이때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천군 천사에게 야, 이민영이 봤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놀랍냐? 죽었던 자도 살리고 원수됐던 자도 화목하게 하고 쓸모없던 자를 귀하게 하고 이제 제가 내 일을 하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는 것 봤냐?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잘했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심을 기울여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원을 인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찬송을 천사가 흠모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찬송이 어제 드렸던 찬송하고 똑같고 어떻게 우리의 찬송이 그저 대면대면하고 그저 드리는 찬송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돼? 그래도 받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도 천사는 흠모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눈이 열려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입술에 꿀과 같아서 부르고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호흡 한 자락 남아있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준 후에 이제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고 비밀을 알게 하셔서 바울을 사역자로 삼아주셨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형제들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예수가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이란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하나님의 긍휼이 승리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믿음 생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모든 믿음의 분투와 믿음의 행위들은 동토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이 우리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 그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후사인데, 후사라는 건 상속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후사로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뎌라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피조물들도 그래요. 보세요.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세계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무엇이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다려요. 그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잖아요. 피조물들도 이 새하늘 새 땅 새 창조가 완성되기를 신음하며 기다린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린다. 제발 이민영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이민영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하늘과 땅이 피조물이 고대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될 거니까 그래야 새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일이 완성될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일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만물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씨 안에 그 믿음의 고난의 행위 안에 순종하는 그 섬김 안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토에 언 땅에 광야에 씨를 심어도 눈에 안 보이고 자랄까 말까 싶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의 그 섬김과 행위들에는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작정과 신실하심이 생명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침마다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설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새 하루를 주신 새 호흡을 주시고 새 사람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고생스러운 일이라도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이라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러다 넘어지면 주님께 의지하면 돼요.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하늘과 땅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거 안 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새롭고 놀랍고 감격스럽기를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